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희입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78세에서 79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미국인 할머니 농구단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가 아닌 농구공을 들고 운동 선수복을 입고 있는 할머니들. 공을 바닥에 탕탕 튀기면서 달려가서 슛을 날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이 할머니들이요,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이 만든 단편 영화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타면서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할머니들의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인데요. 이런 말들을 하시더군요. 70대에 농구를 시작해서 지금 20년 넘게 뛰고 있다. 어디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큰 고생이라고 가족들이 뜯어 말렸지만 이거 봐라, 잘 뛰고 있지 않냐 라며 웃는 할머니도 있고요. 걷고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또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 뛴다라고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뛴다는 얘기죠. 이 할머니들이 보통 85세, 많게는 90을 넘기는 나이니까 보통 나이가 적은 할머니들과 경기를 치르는데요. 지는 경우가 많지만 경기를 뛸 때만큼은 이길 각오로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들에게는 이 여생, 남은 인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창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Scream이 부릅니다. Sunshine of Your Love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모바일 뉴스. 모바일, 모빌은 움직이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전자모바일이라고 해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모바일 뉴스는 신문이 아닌 손전화나 태블릿 등 소형 이동 전자기기로 읽는 뉴스를 가리키는데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앞에 배달된 신문을 읽는 사람보다 눈을 뜨자마자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그날그날 도착한 뉴스를 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의 성인 85%가, 그러니까 미국 성인 10명 중 8명가량이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요, 특히 노년층의 뉴스 리더, 모바일 뉴스 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배가 늘었는데요.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내 모바일 뉴스 보편화 현상이 노년층과 저소득층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모바일 뉴스 활용률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오른 67%인데요. 2013년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의 모바일 뉴스 활용 역시 올해 79%에 달해서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모바일 뉴스 이용자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모바일 뉴스 등 모바일 정보를 전달하는 관련 업계들은 기존의 젊은 층을 공략하는 전략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바일 뉴스 시대를 받아들여 보다 다양한 전략으로 독자를 확보해야 할 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카데미 개혁. 미국 최고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신규 회원을 위촉하면서 여성과 소수 인종을 대폭 기용하는 등 인종 다양성 확보에 주력해 아카데미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 744명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39%, 소수 인종 비율은 30%인 건데요. 57개 나라의 저명한 영화인들을 기용함으로써 인종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신규 회원 수는 지난 2015년 322명, 또 지난해 683명에서 올해 744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아이작스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아카데미 회원 가운데 여성과 소수 인종 비율을 2020년까지 2배 이상 늘리고 회원 투표권도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아카데미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개혁안은 2015년에서 2016년 아카데미상에서 남녀 주연과 조연 후보 20명이 전부 백인 배우로 채워져서 백인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아카데미상 심사위원 6,261명 가운데 92%가 백인이고 75%는 남성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인 진출이 빨라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아카데미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과 김기덕 감독, 정정훈 촬영감독을 신규 회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한국 영화인들의 아카데미 회원 위촉은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27일자 보도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이번 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 완료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8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은 미한 정상이 실무관계보다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방미 첫 행사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헌화하는 등 여러 우호적 행보들이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매년 20만에서 30만 톤의 연유를 수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회사들이 20년 동안 중개 역할을 해왔다고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2014년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는 BOA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1990년대 시작된 싱가포르 라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29일자 보도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문 열었습니다. 미국에 망명한 전 39호실, 북한 전 39호실 고위관리 인터뷰 단독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단독 인터뷰한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항상 이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취재가 힘들죠.
예, 오늘 주제를 뭐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유도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맞습니다. 매일 그 점검하는 미국 국무부야 뭐 대변인실과 계속 소통도 하고 네. 또 필요하면 연락도 할 수 있고 인터뷰도 신청할 수 있지만요. 뭐 초점이 북한 내부로 기자로서 말이죠. 네. 옮겨질 경우에는 뭐 참 어렵습니다. 취재하기가. 검증하는 예. 것도 역시 어렵고요.
그렇죠. 특히 뭐 이 북한 엘리트 계층의 생활, 뭐 그들의 시각, 무엇보다 얘기를 직접 듣기가 힘들잖아요.
예.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전 고위급 인사 한 분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그야말로 뭐 데뷔했다고 하잖아요. 등장을 네, 한 건데요. 네. 리정호 씨, 말로만 듣던 그 노동당 39호실, 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이 북한 지도부의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무역과 또 경제 부문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십 년 동안 담당을 했던 분인데 탈북자들 가운데서는 최고위급에 속하고요. 네. 리정호 씨와 공식 인터뷰를 그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수차례 했고요. 네. 지난 27일부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 4회 걸쳐서 방송을 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리정호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죠. 북한에서는 언제 나오셨나요?
2014년이고요. 네. 우선 그해 10월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2016년 3월,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네. 미국에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지금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네. 그 워싱턴 DC 인근에서 부인 또 자녀 두 명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네.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를 지냈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무슨 직책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39호실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네. 따라서 아래 많은 중앙기관들이 있고요. 거기서 아주 굵직굵직한 직책을 거쳤습니다. 네. 대흥총국이라고 이게 39호실 아래서도 아주 대표적인 외화벌이 기관이거든요. 네. 여기 선박무역회사 사장을 지냈고요. 여기 그 사장 자격으로는 90년대에 일본에 아주 여러 차례 가서 유조선 세척을 직접 이분이 구입한 정황이 있는데 네. 이분이 그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제가 일본 소식통을 통해서 이분이 일본에서 직접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유조선 세척을 사들인 정황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 대응총국 무역관리국 국장직을 했었고 또 금강경제개발총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좀 그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곳인데
네.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서 북한에서 북한 서해 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했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하는데도 이분이 중요한 활동을 했었고 또 망명 직전에는 중국 다렌에 주재를 하면서 북한의 대응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습니다.
네. 상당히 고위급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뭐 정치인들 직급과 나란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북한에서 그러니까 차관급 정도면은 두 사람이 전용차 한 대를 나눠 타는 게 관례거든요.
네.
그리고 장관급이면 이제 비로소 혼자 타는 전용차가 나오는 건데
네.
리정호 씨는 북한과 중국에서 전용차와 또 운전기사가 있었고 이것도 객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정치인 직급과 좀 비교하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그 리 씨가 2002년 북한에서 노력 경웅 칭호를 받았는데
네.
이건 뭐 북한에서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서 최고의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북한 전직 고위 관리들은 망명을 했다 하더라도 접촉이 좀 어려울 텐데 리종원 씨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그 만나는 순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리 씨 역시 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공개적으로는
네.
꺼리고 있습니다. 다만 리 씨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나서 한 두 달 뒤쯤에 그러니까 작년 5월 제가 처음 이 씨를 만났고요.
네.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으면은 뭐 한 서너 차례 이상 만나면서 공식적으로도 만났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식, 물론, 비공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공식이라고 하면은 저 말고 다른 제3자하고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북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들었던 자리가 있었고요. 비공식 자리라면 뭐 식사 자리,
네.
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예, 예.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번 인터뷰 기사에 포함된 건 사실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흘 동안 방송해드린 내용도 그 중에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민감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요. 망명 동기는 또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뭐 처음 만날 때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망명이라는
그렇죠.
것이. 따라서
네.
그 순간이 본인이 어떤 상황이었고 또 어떤 감정이었다라는 것은 아마 굉장히 이 기억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특히 망명 시기가 2014년이니까 그 전후로 해서는 뭐 바깥에서도 많이 알려졌다시피 북한의 그 아주 날센 숙청바람이
네.
불었던
네.
때였습니다.
네.
장성택도 당시 처형을 당했고 뭐 이런 사실들은 외부에서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 씨 설명은 정말 그 살벌했던 시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위 관부들이 고사총으로 총살을 당했고
네.
수천 명이 또 숙청당하는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런 간부들의 어린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대학교를 다녔던 본인의 그 자녀들, 내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그 공포 정치는 뭐 김일성, 김정일 때에도 저희가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 시대조차도
네.
이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망명을 결심하게 된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 말하자면은 북한의 무역 거래, 특히 이 석탄 수출, 뭐 이거는 대북 제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품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무역을 가장 가까이서 진행한 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직책들의 그 성격을 좀
네.
연상해 보면은 바로
네.
그런 활동과 연관이 되는데요.
네, 네.
이 때문에 북한의 석탄 거래라든지 또 원유 거래 물론 여기서 석유는 수출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겠죠.
네네.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고 제 질문도 따라서 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훨씬 많거든요.
네.
인터뷰에서 주고받았던 내용은 또 일부만 좀 전해드린 건데 북한의 석탄 거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석유, 원유 이 거래에 대한 다시 말해서 원유를 어디서 어떻게 수입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원유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톡 강, 또 나호드카 항을 통해서 네. 들여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분은 뭐 탱크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지만 유조선을 가리키는 건데요.
네네.
유조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수입하는 것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네네.
러시아에서 매년 수입하는 연유, 이 연유는 우유가 아니고요. 이건 땅에서 나는 그런 천연 석유가 아니라
네.
정제를 거친 그 석유를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이 연유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는 건데 그 양이 매년 그 20에서 30만 톤 정도 된다는 거고요.
네, 뭐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그렇죠. 이건 공식 수입하는 거죠.
네네.
러시아에서. 다만 이번에 새로 알려진 사실은요. 북한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와 원유 거래를 하면서 러시아를 직접 상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대신 싱가포르 회사들을 내세워서 이 회사들이 러시아 석유 회사들하고 직접 계약을 맺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러시아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뭐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오랫동안 이 싱가포르 회사가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그 싱가포르가 특히 이 석유 거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경험이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브로커들이 들어가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이 싱가포르 회사들이 나와서 다시 북한과 계약을 또 맺는 거죠. 따로. 그렇게 한 뒤에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서 원유를 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유입니다.
네.
연유를 싣고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싱가포르 회사는 신용이 높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좀 힘든 따라서 물건을 먼저 받은 다음에 대금을 나중에 치르는 그런 후불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싱가포르에 그런 일을 맡기는 그런 이유로서요.
또
러시아 회사들은 북한이 직접 상대하기도 좀 위험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경험이 많은 싱가포르 회사가 상대하는 것이 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원유는 중국에서 주로 들여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들여왔죠.
네.
중국에서는 어떻게 거래되는가를 이 두 가지 통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중국이 그러니까 차관 형태, 말은 차관 형태지만 사실은 돈 안 받고 그냥 북한에 주는
네.
지원 형태입니다.
네네.
이건 그냥 파이프관으로 흘려보내는 건데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제 안 된 원유를 가리킵니다.
네.
이게 한 매년 50만 톤 정도 되는 건데 리시말로는요. 이게 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00% 군대로 들어가고 또 일반 경제나 사회 부문에선 전혀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원유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중국에서 그 돈을 주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한다는 건데 그게 한 1년에 5만에서 10만 톤 정도 가솔린을 수입해서 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5만에서 10만 톤. 아까 그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보다도 훨씬 적지 않습니까?
20에서 30만 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네. 네. 그 양이 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양이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줄어든 거거든요. 그만큼 북한 경제가 지금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리 씨가 석탄 수출에도 직접 관여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요. 물론 석탄 하지만 북한 하면
네.
이 석탄 매장량 자체가 북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원 고갈에 대한 북한 정권의 그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네.
이 때문에 그 2008년에 딱 500만 톤만 1년에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고 수치상으로는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뭐 한 2천만 톤 넘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상한선의 4배가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원 고갈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하는 그만큼 북한 경제가 특정 종목에 기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또 반영하는 얘기죠.
네. 이렇게 특정 부분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다는 게 결국 그 부분이 잘못되면 한순간에 뭐 잘못될 수 있다 그렇게도 들리네요.
예, 연쇄 반응이죠. 다 같이 네. 무너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요.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을 처형한 직후에 그 당시에 또 명목이 지하자원을 마구 수출한다 이런 죄목도 갖다 붙였었기 때문에
네.
석탄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리 씨가 그때 상황을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했던 순간으로 회고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 경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안 되니까 뭐 북한에 당연히 외환이 안 들어오겠죠.
네.
그 외환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북한 엘리트들의 주머니도 이 외화가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돈줄이 마르는 거죠.
네.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평양에 우죽순 생긴 그 외환 상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네.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또 상점이나 식당들도 덩달아서 문을 닫게 되고 평양이 텅 비는 아주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광경이지만 겉으로는요. 국가기관산업까지 들여다보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니까 탄광이라든지 관련 기업이라든지 공장 이런 데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는 거죠.
네, 그때가 언제라고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네. 자, 원인은 좀 다르지만 결국 대북 제재의 영향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이 결과는 이런 예.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리 씨는 대북 제재, 특히 이 북한 석탄 수출이 막히고 원유 수입이 끊기는 경우에 북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네.
사실 대북 제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그 회의론도 있습니다만
네.
안에서 직접 이 대북 제재를 경험한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유입을 북한에 대한 원유 유입을 제재하는 경우에는 북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서 유조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원유가 막힐 경우에는
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는 거나 같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리종호 씨가 이제 북한 엘리트 계층으로 누리던 말하자면 특권인데요.
네.
그걸 포기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는데 뭐 이제 1년이 조금 넘게 미국 생활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터뷰에서 물어보시던데.
네. 네. 1년 넘게 그리고 저도 만남을 가지면서요.
네.
점점 좀 더 편안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족들 모두요.
네.
가족들 모두 최근에 운전면허증도 취득을 했고요. 또 이 자녀들 모두 한 그 자녀는 김일성 대학을 나왔고
네.
두 그 남매가 다 중국에서 유학생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따라서 뭐 해외 생활은 굉장히 익숙한 편이고
네.
또 지금 여기서 아주 좋은 대학원 진학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점점 가족들이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리종호 씨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앞으로 워싱턴에 북한 경제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네.
자신이 그동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북한 경제 또 무역 부문에서 북한에서의 그 자유화라든지 그러니까 시장 경제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소개를 했습니다. 또 좀 더 북한에서 이 사업하는 것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북한 그 전체 경제와 시장이 좀 활성화될 경우에는
네.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노하우를 이곳 전문가들, 미국의 또 기업인들에게도 제공하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리정호 씨와의 인터뷰 뒷얘기 백성원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Earth, Wind, Fire가 부릅니다. September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 구금됐다가 석방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인들은 원비어의 죽음을 애도하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도심에 세워진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동상 아래 지난 29일 저녁 작은 촛불들이 켜졌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허망하게 생을 마친 22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촛불입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선전물 훼손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입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달 13일 석방돼 의식불명 상태에서 미국으로 후송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북인권단체 노체인 주관으로 촛불 추모 집회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노체인의 헨리 송 북미주 대표입니다.
원비어 가족이 오하이오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그리고 어로 원비어가 다녔던 대학교 UV에서도 그 촛불 집회를 했는데 인권단체 많은 그 인권운동가 특히 그 탈북자분들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여된 많은 단체 개인들이 있는 DC에서 이런 촛불 추모 그 집회가 없었던 게 마음이 안 좋아서 저희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DC에서 해서 그 오토의 죽음을 이제 기억하고 김씨 정권의 그런 그 잔인한
횃불을 든 여인의 모습을 한 추모 동상 앞에 모인 미국인들은 두 손에 촛불과 카드를 들었습니다. 카드에는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며 기억하라 김씨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북한 주민들을 원비어 가족 당신은 우리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의 머레이 베세트 박사는 연설을 통해 원비어 씨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for us to remember that you know, he was arrested and tortured and sentenced to more than 10 years of hard labor for allegedly doing something.
베세트 박사는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체포돼 고문당했고 경범죄도 되지 않는 행동으로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며 살해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세트 박사는 또 이런 만행은 김정은 정권에서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원비어 씨의 죽음을 통해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500만 북한 주민이 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연설을 통해 원비어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또 미 의회가 조속히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을 처리하고 더욱 강화된 북한 제재법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are things that the US government can and should do. One is consider a travel ban. Another is to consider upping sanctions in particular on the grounds.
에노스 연구원은 무엇보다 원비어 씨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원비어 씨의 죽음을 기억하는 묵념에 이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북한 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소련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스탠리 코버 씨는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젊은 청년을 애도했습니다.
It is a tragedy. The people living under this sort of regime, especially since we don't know
원비어 씨의 죽음은 김씨 정권 치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0대 미국 남성 댄 옥스너 씨는 북한이 원비어 씨를 끔찍한 방법으로 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의 베세트 박사는 VOA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살아가기 어려웠을 거라며 가장 비정상적인 일은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는 일이고 김 씨 정권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60대 여성 페기 데이비스 씨는 원비어 씨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남은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하며 김정은 정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n't treat their people that way. If there were a North Korean here visiting, we would treat them the way that we would want to be treated there.
북한 주민이 미국에 온다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그를 대할 것이며 이것이 인도주의라는 설명입니다. 한 50대 남성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세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 지도자는 멍청이고 폭도라고 말했습니다.
The leader of North Korea is an idiot. He just is a rabble-rouser and you know, potentially going to cause a big conflict in that area.
이 남성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힘을 모아 북한 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모 촛불 집회,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며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추모 동상 아래 원비어 씨의 사진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노체인 측은 추모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00년에 치러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인 주요 경쟁 후보는 대통령인 존 아담스와 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기세를 꺾을 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연방당이 존 아담스 대통령의 재선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소속된 민주공화당은 전국 모든 주에서 상승세를 과시했습니다. 1801년 3월 4일 미국의 새로운 수도 워싱턴 DC에서 토마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14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취임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헌법을 작성한 분들의 지혜로움을 기억하며 여기 모이신 여러 의원들과 사법부와 함께 제게 필요한 힘과 정직, 용기를 찾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해도 미국은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나라이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국민의 것임을 국민 스스로가 아는 나라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운영하는 우리 정부, 합중국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 있다는 것을 행운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수백 세대, 수천 세대의 미국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우리의 후손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정직과 진실, 인간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하나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정부, 그리고 노동의 열매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어떤 나라 와도 전쟁을 위한 동맹은 맺지 않아야 하며 각 주정부의 권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에 근거한 강력한 중앙정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점들이 미국을 탄생시킨 힘이었고 근국 선조들의 정신은 미국 정치 철학의 바탕이 되는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이 저보다 나은 지도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최선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801년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토마스 제퍼슨이 이끄는 민주공화당과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끄는 연방당, 이렇게 양당 체제였고 극심한 대립을 이뤘습니다. 제퍼슨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공화당이 정권을 차지했지만 제퍼슨 대통령은 민주공화당과 연방당과의 극심한 대립을 지적하며 연방당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공화당이든 연방당이든 하나로 뭉쳐서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당을 이끄는 알렉산더 해밀턴은 화해의 손길을 뿌리쳤죠. 해밀턴은 제퍼슨 대통령을 공격하는 연설을 계속했고요. 미국 민주주의 운동에 반대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퍼슨 대통령은 연방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방당원들은 서서히 제퍼슨 대통령에 대해 호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강력한 연방당 지도자 중 하나로 언제나 알렉산더 해밀턴을 지지했던 조지 캐보트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새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퍼슨이 프랑스와 싸우고 있는 영국에 가담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부 요직에서 우리를 제거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제퍼슨은 우리 연방당원들에게 우호적이고 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 아래서 국무장관을 역임했고 주요 연방당원 중 하나였던 티모시 피커링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제퍼슨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민주공화당보다 우리 연방당의 협조를 더 원하고 있다는 점도 만족할 만한 일이고요.
하지만 연방당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민주공화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제퍼슨의 지지자였던 버지니아 출신의 윌리엄 가에스는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연방당의 화해 손길을 내미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칫 이런 우호적인 손길이 약한 대통령의 이미지로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정부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이 80대, 90대 할머니 농구단 기억나시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특별히 또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도전하고 시작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